has pushed the European Union into a deep recession, with economists predicting the bloc's economy will shrink 8.3% this year. In North Africa, Tunisia welcomes tourists back to its beaches after a pandemic lockdown. Charter flights resumed to the country following a break of more than 3 months due to coronavirus. Holidaymakers from France, Germany, and Luxembourg were greeted with temperature checks as well as bouquets of jasmine. Tourism accounts for between 8 and 14% of Tunisia's GDP and employs around 500,000 people. The novel coronavirus crisis has hit the sector hard. Tourism revenues declined by around 50% between January 1st and July 10th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And Morocco announced a further easing of its own novel coronavirus restrictions, allowing tourist establishments to operate at full capacity. But the kingdom will keep its borders closed until further notice, except for returning Moroccans and residents. And authorities placed parts of the northern city of Tangier back in lockdown. This is VOA News. In this developing story,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agreed during a phone call Monday to maintain a ceasefire in Libya and avoid an escalation there, the Egyptian presidency is saying. And Ebola cases in Wester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ave risen to 60, with funerals a particular concern for disease sprea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Monday. WHO emergencies expert Mike Ryan said another 3 cases were detected over the weekend, making a total of 56 confirmed and 4 probable infections in an outbreak announced last month in Congo's Equator province. The disease is active, not controlled, Ryan told a virtual briefing from the UN agency's headquarters in Geneva, while noting that burial practices are a worry. Sudan's former autocratic president Omar al-Bashir faces trial starting Tuesday over the military coup that brought him to power more than 3 decades ago. He was ousted amid a popular pro-democracy uprising last year. The 76-year-old is already behind bars for corruption. He could face the death penalty if convicted over his 1989 coup against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adiq al-Mahdi. The Khartoum trial against him and 16 co-accused comes as Sudan's post-revolution transitional government has launched a series of reforms in hopes of fully rejoi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iends and colleagues of murdered Russian-Ukrainian journalist Pavel Sheremet on Monday demanded a fair investigation into his death during the unveiling of a memorial in Kyiv where he was killed 4 years ago. The award-winning journalist, known for his criticism of the Kremlin and Kiev leaders, died when a bomb planted in his car exploded during morning rush hour in July of 2016. 5 suspects were accused of carrying out the killing last year, but there is growing discontent among Sheremet's supporters over the integrity of the investigation, including concern that the authorities have detained the wrong people and are taking too long to find those responsible for ordering and carrying out the bombing. Iran on Monday executed a former translator convicted of spying for the U.S. and Israel, including helping to locate a top Iranian general killed later by the Americans. The judiciary said Mahmoud Mousavi-Nimaj had been found guilty of receiving large sums of money from both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d Israel's Mossad, said a government spokesman. The killing of Major General Hassan Soleimani in a U.S. drone strike near Baghdad airport in January brought decades-old arch enemies Iran and the United States back to the brink of conflict. Iran retaliated against the U.S. for his death by firing a volley of ballistic missiles at the U.S. in Iraq.
The voice of OAA 1, the voice of America. VOA 1.
Sur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의 준비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퍼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에 배치한 미군에 대한 검토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이 9도, 원산과 장전이 22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26도, 구성이 34도까지 올라 강원도 원산과 양강도 회산을 포함한 서쪽 지역 대부분은 30도를 넘는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에 배치한 미군에 대한 검토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 국방안보 전략 시행 1년을 맞아 10대 선결과제를 정리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국방안보 전략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재파병 문제를 최우선 사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아프리카 사령부와 남부 사령부, 전략 사령부, 중부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 우주 사령부 등 통합 전투 사령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수송 사령부, 북부 사령부에 대해서도 몇 개월 뒤에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국방안보 전략에서 제시한 최우선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 수정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전 세계 분쟁에 동시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배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한국에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새 민주당 네트워크 주최 웨비나에서 군사위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보다 공격적으로 되는 걸 막는 데 충분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미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각각 승인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매우 공격적이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박힌 미 본토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 탐지 식별 레이더를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하원 세출위는 지난 14일 하와이 배치 미사일 방어 레이더 개발에 1억 3,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새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도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는 태평양 방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 식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으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의 명중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레이더 개발 계획은 약 4년 전부터 추진돼 당초 2023년 하와이 배치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배치 장소 문제를 이유로 이 레이더 개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하와이와 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센서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27%, 반대는 43%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철수 지지가 높게 나왔는데 조사단체는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웨스턴 켄터키 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은 17일 미국인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 교수팀은 웹을 통해 지난 7일 주한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26.8%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는 2배가 넘는 55%가 지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93%, 동의하지 않는다 29.92% 등 42.85%가 미군 철수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22%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했고 4.8%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혀 26.8%가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응답자의 30%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주둔 지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한 응답은 강력히 찬성한다는 응답 6.5%를 포함해 32.8%에 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3.9%만이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북한을 더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 높게 나온 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부정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사팀은 또 미국인들 사이에 주한미군 유지가 더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한국과의 긍정적 관계와 북한의 적대감이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는 대북 억지력의 성공과 더 큰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가 주한미군 주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다른 기관의 조사와 비교해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좀 더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카고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충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반면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한 응답은 16%, 철수를 지지한 응답은 13%였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 과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북한 등 다른 나라에 핵실험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핵무장 경쟁과 우발적이고 고의적인 핵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저명 과학자 40여 명은 17일 과학전문 사이언스 잡지에 게재한 공동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기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 7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기고에는 200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마틴 첼피 컬럼비아 대학 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들과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 MIT 교수 등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인류와 지구에 해를 끼치는 핵실험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의 오랜 전통에 따라 미 행정부의 핵실험 진행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5월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국가안보기관 수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군축협상 참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핵실험 재개 검토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해왔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어떤 규모와 방식이든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에 실험 재개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하 핵실험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수자원 등에 유출될 수 있고 지상실험은 1963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서 금지된 것일 뿐 아니라 방사능 물질이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조약을 위반하면 다른 나라들이 더 큰 핵탄두 실험을 감행하는 것을 막거나 대기 중 방사능 유출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핵무장 국가 간 제한적 핵전쟁조차도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핵탄두 수를 줄여야 하며 이를 늘리거나 계량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상원에서 핵실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9개 핵무기 보유 국가 중 8곳이 1998년 이후 핵무기 실험을 유예했고 9번째 보유국인 북한도 탄두 폭발 실험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CTBT를 비준하면 다른 보유국도 이를 비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협정에 서명했지만 아직 공식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리니티 실험 75주년 기념 성명에서 핵무기는 미국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국가 방어에 중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력하고 다양한 핵 역량 보유는 국제 핵 확산을 제한하고 적을 저지하며 자신들의 핵심 안보 요소로서 미국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안심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고 중국도 그렇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핵무기 통제 조약에 참여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내년 2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무기 통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가 올해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예산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 연말까지 북한 주민 67만 6천 명을 지원하기 위해 1,34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FAO는 17일 개정한 북한 신종 코로나 인도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성적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더욱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AO가 필요로 하는 예산인 지난 4월에 발표했던 1천만 달러보다 35%가량 증가했고 수혜 인원도 51만 3천 명보다 15만 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FAO는 대북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대응에 325만 달러가 배정됐고 2020년 필요와 우선순위 사업에 1,020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체 목표액 가운데 8.9%인 120만 달러가 모금되는 데 그쳤고 91.1%인 1,23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북한이 4월 초부터 중국 단둥과 신의주 국경 교역을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경과 해안 지역에서의 수입과 어업, 경제활동과 여행 등에서 엄격한 규정 등 일부 신종 코로나 봉쇄 조치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신종 코로나 발병 사태가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불확실하고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례 없는 전염병이 북한의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시기와 맞물려 북한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봄철 영농기에 필수적인 비료와 씨앗, 펌프 등이 물자 공급 상황의 어려움 속에 존달됐는지와 지난 5월에 모내기 작업이 완료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북한의 1년 총 농산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한 만큼 쌀과 옥수수, 콩 등 주요 작물을 수확하는 올 9월과 10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미뤄볼 때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는 분명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린이와 산모, 수유모,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목표로 지원 활동을 벌이는 구호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도 북한의 식량 공급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중 국경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종 코로나가 각국과 각 지역 내 식량 농업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북한은 농업 수입에 영향받는 정도가 중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FAO는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 44개국에 포함시키며 주민 대다수가 춘궁기인 5월과 8월 사이 식품 섭취와 다양성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 비정부기구가 제재 면제 기간 재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유럽연합의 위탁을 받아서 북한에 농업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탈리아 비정부기구 NGO 아르고텍 SPA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이번 주 공개된 서한에서 작년 7월 25일 최초 승인된 제재 면제 기간에 대한 추가 조정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북한의 식량 안보 증대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그동안 농기계 장비의 조달과 전달을 담당했습니다. 이 단체가 이번에 연장 승인을 받은 물품은 트랙터 부착용 일항쟁기와 종자 파종에 앞서 흙을 정리하는 데 쓰이는 몰드보드 플라우 등입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날 14일자로 관련 물품의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르고텍 SPA는 2018년 10월 처음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9개월 만인 작년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단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탁을 받아 트랙터, 트레일러 등 대부분 중국 회사에서 생산되는 9개 종류의 116개 농업기계와 32개 종류의 총 528개의 공구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후 이 단체의 요청에 따라 작년 12월 면제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번에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한 물품들은 작년 말 연장을 신청했던 물품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아르고텍 SPA는 제재 면제 기간 조정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VOA 질의에 17일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1969년 설립된 아르고텍 SPA는 공식 웹페이지에서 농업 분야, 농촌 개발, 식량 안보, 환경 등을 다루는 컨설팅 회사로서 농업용품 조달과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위탁을 받아 2014년부터 총 3차례 북한에 농업용품을 공급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2018년부터 실행한 제재 면제 대상 대북 사업의 규모가 107만 4,607유로, 미화 123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산했던 북한 석탄 항구에 지난 4월부터 대형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을 환적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최신인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만 하더라도 이 항구에 선박 3척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이 전날 2척에서 1척이 더 늘어난 점과 선박들의 적재함이 모두 열려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국제사회가 금지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남포 석탄 항구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BO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한때 석탄 항구가 한산했지만 이후 4월 중순부터 다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크기가 다양한 선박들이 남포의 석탄 항구에 정박하는 장면이 목격돼 왔고 이 기간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만 약 30척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북한 선박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석탄 수출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정보 분석 전문 사이트 NK프로가 17일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북한의 석탄 운송 선박들이 4월 말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선박의 자동 식별장치 자료와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K-모닝호와 남대천, 태평호 등 최소 17척의 북한과 관련된 선박들이 중국 저우산 인근으로 수백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기존에 알려진 북한 선박들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선박들이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를 가득 실은 채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선박들은 이미 석탄을 하역한 듯 적재함이 텅 빈 상태였습니다. 이들 북한 선박들은 저우산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중국 바지선 등 다른 선박에게 석탄을 넘겨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과정을 중국 해안경비대가 목격했지만 묵인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고서가 공개한 지난 5월 3일자 저우산 해상 일대 위성사진에는 북한 선박 태평호 옆으로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앞서 촬영된 같은 날 위성사진에는 태평호 주변으로 바지선 두 척과 크레인 선박이 포착됐는데 이들은 서로 석탄을 주고받은 듯 바지선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고 태평호와 크레인 선박 주변에는 석탄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석탄가루 추정 물체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비정은 분명한 제재 위반 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쳤다는 지적입니다. 후루카와 가스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NK프로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범법자들에 대한 체포나 제재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 등은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지난해 북한이 불법으로 수출한 석탄이 37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북 양측이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 때 유리한 입지를 염두에 두고 간접적으로 군사카드를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연달아 주재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주된 행사는 확대회의였지만 정작 시선을 끄는 것은 비공개회의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는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리병철 부위원장, 오수용 당 부위원장,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수길 총정치국장 등 군을 중심으로 한 핵심 간부 15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대략적인 비공개 회의 안건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비공개 회의 사진을 공개했고 대내 매체인 조선중앙TV도 확대 회의 영상을 신속히 공개하면서 말미에 비공개 회의 장면도 함께 내보냈습니다. 북한 매체가 당 중앙군사위 비공개 회의라는 이름으로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분히 대내외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토의됐다고 보도된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 때 언급됐던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보다 절제된 용어를 구사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화상으로 열린 7기 5차 예비회의부터 핵이라는 단어를 빼며 대미 메시지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주요 안건 결정보다는 현안 토의 성격의 비공개 회의를 굳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직접적 압박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예비카드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인 리병철 당 부위원장과 신형 단거리 미사일 4종 개발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박정천 총참모장 등을 세워두고 지시하는 모습이 매체에 실린 것도 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회의는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자극하기보다는 복잡한 대내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수뇌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단기간 내에 받아내야 할 그럴 이유는 충분히 있는데 일단 너무 압박을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재선의 그런 악재로 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상황을 관망하면서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은 다 열려 있다. 뭐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때 북한이 일종의 도발을 할 가능성 뭐 물론 열려 있고요.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북한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비공개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들은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증강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보도한 대목에 대해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체계 양산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5월서부터 금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서 그 방사포를 포함한 전술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시범사격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거를 이제 양산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 실전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선 군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군 내의 정치사상 생활과 일반적 군사사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보도된 것은 보도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8일 김일성 사망 26주기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이후 11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체포됐다가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들이 미국 정부와 지원단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탈북민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는 VOA 등 여러 언론에 베트남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탈북민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보내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동영상엔 절대로 북송될 수 없다며 도로에 누운 채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과 여러 탈북민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안 돼. 빨리 우리를 내려가 주세요.
사람들 모두 쓰러졌습니다. 김성은 목사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김성은 목사님, 우리 지금 베트남 국경에 체포되어 북송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김성은 목사님,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당시 탈북민 13명은 베트남을 경유한 뒤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있는 아이와 탈북민 엄마는 한국행을 포기하고 결국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1명은 중도에서 탈출한 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국경수비대에 다시 체포되자 자해소동을 벌인 겁니다. 당시 동영상을 촬영해 도움을 요청한 탈북민 강영금 씨와 주동훈 씨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국경경비대가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떼서 이 베트남 국경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때 언니들이 막 아무렇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쓰러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희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으니까 북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도 중심정부이라고도 중국이라 일단은 넘겨보내자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살려고 진짜 중국에는 가라 해도 진짜 죽어도 못 간다고 막 띠를 많이 썼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누나들도 많이 쫓도를 하고 막 정신을 잃고 이래가지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들이 한국에 안착한 뒤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민들이 한국 외교관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며 이 중엔 미북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성 3명과 여성 8명 등 탈북민 11명은 한국 당국의 조사와 사회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을 거쳐 최근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 씨 등 탈북민들은 16일 VOA에 도움을 준 미국 외교관들과 갈렙선교회, 자신들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준 미국 언론과 외신들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뭐 어떻게 한마디로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죠. 뭐 고맙죠.
탈북민 주동훈 씨는 체포 뒤 북동부 랑선의 한 복지센터에 한 달 넘게 체류했었다며 베트남 당국자로부터 미국과 유엔이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생각지 못했는데 미국이 도와준다는 그 소리 듣고 좀 충격받긴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의 어른들도 이게 좋은 분이고 진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얼라에 와서 이렇게 다 살려주는 분들을 잊지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오게 되면서 이거 모든 걸 다 깨닫고 진짜 전 너무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동되고 너무 감사한 분이니까요.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BOA에 미국 언론들이 국무부와 베트남 대사관에 탈북민들의 동영상을 전송하며 입장을 물은 뒤 미국 외교관들이 신속히 베트남 당국을 접촉해 탈북민들을 추방하지 말라며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에 대한 BOA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베트남의 입장과 탈북민 사안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부가 확인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5년 수교 이후 교역액이 171배로 커졌고 백악관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 영향력에 맞서 베트남과 안보, 경제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그러나 베트남은 여전히 탈북민들에겐 위험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한국에 올 확률은 거의 99.9%지만 그래도 공산국가고 이념적으로는 북한하고 같이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도중에 체포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하게 그 우리도 모르게 북송되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추방됐다 북송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요.
실제로 베트남은 지난 2015년에 국경에서 체포한 아기와 청소년 등 탈북민 9명을 중국으로 추방했고 유엔 인권기구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이들의 북송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들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는 기존 중국에서 라오스를 경유해 태국으로 가는 통로가 많이 봉쇄되면서 브로커들이 베트남 등 새로운 길을 뚫으면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경 지역의 단속 강화로 브로커가 직접 동행하지 않은 채 탈북민들만 택배 보내듯이 국경 너머로 보내면서 체포와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들이 최근 갈렙선교회를 찾아 인사를 왔다며 환한 얼굴을 보니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도와줬다기보다도 이들이 그 감사함을 알고 또 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또 김일성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할 때에 오히려 저는 제가 더 감사하고 이들의 앞으로 한국의 정착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줬으면 더 좋겠고 교회도 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꿈인 강영금 씨는 자유를 찾는 게 유일한 목표였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직 원하고 바란 건 그저 자유가 없고 그거였어요. 그냥 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뭐 올해도 100살도 못 사는 거 뭐 미국에도 가보고 싶고 뭐 프랑스에도 가보고 싶고 근데 북한은 그게 제한됐잖아요. 제가 수의사가 되는 게 이런 꿈이었어요. 학원 다녀가지 직업을 잡아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자 하는 그래서 지금 목표는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주요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당국이 요즘 사회주의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흔들리고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의미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주의 열사복무를 강조하며 사회기강을 다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강조하는 글을 여러 편 실은 데 이어 13일과 15일 연이어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모든 당 조직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렇게 사회주의와 열사복무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며칠 전 노동신문에 보면은 인민의 하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북한 정권이나 당이 북한 인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내부적인 불만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월 말 북중 국경마저 봉쇄되면서 장마당 상인은 물론 노동당 간부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당 간부들은 장마당 상인 또는 돈주들과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간부의 월급은 5천 원에서 만 원에 불과하며 이 돈으로는 장마당에서 쌀을 1, 2kg밖에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 간부와 보위부원, 검찰, 안전원, 군장교들은 생활을 위해서 상인과 돈주들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외화벌이 돈줄이 끊겼다는 겁니다. 특히 1월 말 북중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장마당 상인과 돈주들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상인들과 돈주들 형편이 나빠지자 자연 당 간부들도 쪼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간부들은 뭐 정부서 뭐 공급하는 것도 없는 상황이고 뭐 정부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뭐 국소수 거위급 간부에 놓고는 뭐 공급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지역 주민들을 뭐 뇌물을 받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뭐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주민들한테 뭐 받아 먹지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 내부의 부정부패와 주민들을 못 살게 구는 제도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은 2월 말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확대 회의를 열고 노동당 2인자인 이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이만건, 박태덕 당조항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했습니다.
2만 건은 김일성 고급 당학교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부도 기강회의가 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휴전선 북측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다 2017년 12월 남한으로 넘어온 노철민 씨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군 장교들은 부대에 공급된 쌀을 인근 장마당에 내다 팔고 병사들에게는 가격이 싼 옥수수죽을 먹이고 있습니다. 또 고위층 부모를 둔 병사들은 뇌물용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한 달에 $150 정도의 돈을 상관에게 주면 겨울철 보초근무를 빼주고 별도의 식량과 방한복을 받는 것은 물론 가족과 전화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강동환 교수는 군부대에서도 기강회의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내부에서 지금 북한의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뇌물을 주고 그 편법적인 방법을 쓴다 이런 그 소식들이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체제 결속력이나 또는 위로부터의 그 통제나 이런 게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북한에서 혁명의 수도로 불리우는 평양의 시민들도 요즘 갖가지 생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7일 당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의 생활보장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양 시민들의 주택개보수와 수돗물 문제 그리고 채소 즉 남새 공급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탈북민 박광희 씨는 평양 중심가에 새로 조성된 4개의 신시가지를 빼고 일반 주민들은 심각한 생활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은 중심구역 4개 구역 내놓고는 다 어렵다고 보면 돼요. 뭐 중구역, 동대원구역, 뭐 평촌구역, 뭐 보통강구역 이런 중심 4개 구역 내놓고는 그 나머지 구역들은 삶이 다 어렵다고 보면 돼요.
이 밖에도 북한 당국은 사회 전반에 퍼진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노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된 한류 문화는 북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졌습니다. 함경북도 라진에 살다가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윤설민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본 한국 드라마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죠. 처음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뭐 어린 1990년도 후반대 유명했던 드라마들인데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북한에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동식 메모리 저장 장치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MP5 그리고 노트텔에 담겨 한류가 북한 사회에 널리 깊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 침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은 구태의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사회주의 생활 양식이 최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때때로 보위성과 검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백구 상무조를 꾸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검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단속과 검열이 별 효과가 없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박광일 씨입니다.
그 검열하고 단속하는 주체가 그걸 본다니까요. 단속은 그냥 명목상 위에서 계속 단속하라니까 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단속에서 불러놓고 한 일주일 집안에서 씌우고 그리고 또 뇌물 주면 또 풀어주고 이제는 뭐 한류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보위원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할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거죠.
북한 수뇌부가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위반 사태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도 원산과 양강도 회의산을 비롯해 서쪽 지역 대부분은 30도를 넘는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양동만 오전에 구름만 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2도에서 시작되고 양덕은 19도, 구성은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 더 올랐습니다. 평양이 31도, 남포가 30도, 구성은 34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뜨겁겠습니다. 자강도입니다. 오전에 중간과 강계 지역에 구름 많거나 흐리다가 오후에는 모든 지역이 맑아집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16도, 강계 18도, 희천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계가 32도, 중강과 희천이 33도까지 오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개성만 오전에 구름 많고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가 20도, 개성이 21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은 30도, 사리원은 31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평강지역은 하루종일 구름 많지만 나머지는 맑은 하루입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2도, 장전도 22도, 평강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과 장전이 29도, 원산은 30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장진만 오후에 구름만이 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진이 13도에서 시작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2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양강도입니다. 오전에 구름만 끼겠고 오후에는 해산과 삼전 지역이 맑아집니다. 풍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해산은 15도, 삼전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풍산이 27도, 삼전이 26도, 해산은 3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오전에 먼바다 쪽만 구름 많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신적으로 예리하지 못하다며 대통령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예리함과 강인함, 그리고 이외에 많은 자질이 필요하다며 조 바이든은 그가 살아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문장 두 개를 하나로 붙여 읽지 못한다면서 글씨를 띄워주는 화면만 읽고 다시 지하실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숫자 노름을 하려는 다른 국가의 상황이 좋지 않은 이때 미국인들이 그런 것을 원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재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은 74세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 내년 1월 취임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의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77살입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염병 사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6개월 연속 치명적이게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신의 무지함은 미덕이나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며 무지함으로 인해 매번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홍수로 인한 물 방류를 위해 동부 안후이성의 댐 일부를 폭파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기상관리본부는 한 달간 지속된 폭우로 중국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 물이 불어나면서 14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초 이후 약 2,400만 명이 홍수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강과 호수의 물수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당국은 수위 조절을 위해 물을 예비저수지로 돌리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후이성은 이날 이런 조처를 한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지속적인 폭우와 상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양쯔강의 지류인 초강의 수위가 완만한 상승에서 급상승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관영 황고시보는 이 댐이 폭발하면서 초강의 수위가 70cm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국들의 경제를 돕기 위한 기금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이 회의는 지난 18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각국 정상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제부로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집행위원회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규모와 지원 형식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계획은 미화 8,600억 달러로 그중 3분의 2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아 독일과 프랑스가 이 제안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기금 규모를 줄일 것을 주장하며 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대출과 보조금의 비율이 거의 같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20일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UAE는 이날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아랍권 최초의 우주선 희망이란 뜻의 아랍어 아마루를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화성까지 약 5억 킬로미터의 여정에 나서며 UAE 건국 50주년에 맞춰 내년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아마루는 화성 주위를 돌며 화성의 대기 변화를 관측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장비를 활용해 화성 대기의 먼지와 습기, 오존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사라 알 아미리 UAE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를 지켜본 모든 이들이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앞서 나가도록 자극하는 전 세대를 위한 다치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도 화성 탐사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르세베런스 탐사선은 이날 트윗을 통해 여정에 동참할 날이 기다려진다며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앞으로 타이완이 더욱 거세진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19일 타이완 민주진보당 정당대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